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구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친 빛이 없었더라. 누가 제일 절망적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절망 배틀이라는 것을 벌인다면 아마도 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를 이길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한나가 처한 이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그 한나의 상황을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한 신학자는 세 단어로 이렇게 취약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좌절, 신음, 식욕상실. 이 세 가지 단어가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상황을 잘 표현해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단어는 사무엘상 초반의 한나의 상황이자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조금 본문을 근거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가시면 초반에 처음에 그에게라고 나오는데요. 이 그는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를 지칭합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를 두 명 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상당한 재력가였을 것으로 좀 추정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두 명의 아내 이름이 순서대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먼저는 한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두 번째는 분인나라는 여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확실진 않지만 아마도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두 번째 부인으로 분인나를 얻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구약에서도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부인인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두 번째 부인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죠. 이런 상황에 이제 한나가 처해 있었는데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이 한나가 자식이 없었지만 남편인 엘가나가 그녀를 굉장히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분인나가 아니라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자였지만 자식이 없다고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홀대하지 않고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고요. 8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대보다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그 말로 위로를 해주고 있죠. 굉장히 잘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엘가나의 한나를 향한 극진한 사랑이 한나에게는 그다지 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이 구약 배경에서 보면 자식이 없다라는 그 자체가 어떤 것으로도 위로되지 않는 이제 슬픈 현실이었죠.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다산, 자식이 많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는데 이 한나 같은 경우는 역으로 자식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 상황을 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정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고요. 그리고 레위기 20장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레위기 20장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음행한 대가가 무자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한나는 음행한 여인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구약 정서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 한나를 향해서 음행한 여인이다라는 그런 오해를 많이 또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 자식, 저 여인은 자식이 없다. 아마 뭔가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라는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남편 엘가나의 극진한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은 한나에게 굉장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이 본문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시면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던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려도 하나님만은 나를 이해해 주신다면 그 자체가 우리 삶에 큰 위로가 될 텐데 지금 한나의 상황은 하나님마저도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그 말씀이 5절뿐만 아니라 6절에서도 이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반복해서 두 번 강조하고 있죠. 확인사살이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 이런 현실 가운데 지금 한나가 처해 있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오죽 한나가 힘들었으면 울고 먹지도 않았다라고 이 8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식음을 전폐했다. 보통 사람이 힘들면 어느 정도 먹기라도 하지만 너무 힘들면 음식까지 거부하잖아요. 지금 현재 한나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살펴보시면 13절에 가시면 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당시 종교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녀에게 술에 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한나의 모습을 종교 지도자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고통에 처했던 이 한나라는 여인이 당시의 영적 지도자로부터 어떠한 영적인 보살핌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성도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본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 사람 술 취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지금 한나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한나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나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정말 쉽게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하러 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게 말처럼 쉽진 않죠. 프란시 쇼퍼라는 그 예전에 이제 돌아가신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두 방향으로 나간다. 첫 번째는 허무주의.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허무주의로 가거나 절망주의로 간다. 아니, 쾌락주의로 간다. 제가 다시 정정할게요.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허무주의로 가거나 쾌락주의로 가거나 둘 중 하나이다.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되는 그런 문구였거든요. 절망에 빠지면 허무 또는 쾌락 둘 중에 하나로 간다는 건데 우리가 종종 명동에 가면 종종 이 코스프레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프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길을 가다 보면은 그 컴퓨터나 게임에 등장하는 그런 캐릭터의 복장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들을 보통 코스프레라고 하잖아요. 만화 캐릭터 복장을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 사실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황당하죠. 저 사람 뭐 하는 건가? 그냥 웃고 지나치기도 하고 많은 또 사람들은 황당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의미는 없습니다. 그저 의미 없이 일순간의 놀이에 집착하는 그런 행태인데 사실 그 코스프레라는 행동 이면을 깊숙이 살펴보면 이 허무와 쾌락이라는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 이면을 더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는 절망이라는 코드가 들어있죠. 겉에 드러나는 그 이면의 모습은 코스프레라는 황당한 모습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허무와 쾌락이라는 코드가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절망이라는 코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제 저는 좀 더 다르게 보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절망스러우면 저런 반응을 보일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절망 속에서 나름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의 결과가 저는 그런 행태로 나타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절망에 빠지면 한나와 같은 그러한 절망에 빠지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대부분은 아까 그 쇼퍼가 말한 것처럼 허무와 쾌락,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이 허무나 쾌락 쪽으로 많이 빠지게 되죠.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한나의 반응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9절에서 13절 그리고 쭉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기도 끝에 결국에는 물론 이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을 받고 이 한나가 보인 반응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18절 말씀을 볼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곧장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한나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러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좀 다른 말씀을 통해서 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파커 팔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두고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둠과 환난을 모두 악마의 탓으로 돌리기를 더 선호하여 거의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선언이다. 이 구절을 두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환난, 어둠 이런 모든 것을 악마의 탓으로만 여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7절에 나온 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빛을 지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시면 평안을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하며 환란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꽤나 의아한 그런 구절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환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라아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보통 이제 번역되면 나쁜, 뭐 해로운, 악독한 뭐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악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요나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의 악독이 상달되었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니느웨 그 잔인한 니느웨의 악독 할 때 그 악독도 동일하게 이제 이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제 환란이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나쁜 해로운 악독이라고 이제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다시 이제 이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과 연결시켜 보면 실제 한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처했죠. 해로운 상황에 처했죠. 무자함, 자식이 없는 상황, 그리고 한 공동체 내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바로 분인나였죠. 뭐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사이도 아니고 매일 마주치는 그 여인으로부터 날마다 괴롭힘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영적 지도자가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죠.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한나는 굉장히 해롭고 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7절 말씀대로 환란을 창조하신 분, 해로운 상황을 만드신 분이라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평안을 만들기도 하시지만 환란과 해로운 상황을 만들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유명한 소설 중에 데니얼 디포라는 사람이 쓴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초등학교 때 한 번쯤은 보았던 아니면 영화나 만화로 봤던 유명한 소설이죠. 보통은 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이 소설을 무인도에 고립된 한 선원의 이야기로만 보통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소설은 총 3부작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선원의 모험담은 1부에 해당되는 거고 2부와 3부에는 이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 속에서 그 처절한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쓴 어떤 명상록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그 서평에는 그 3부작으로 된 이 소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참담한 처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험난한 노정을 그린 또 한편의 철로 역정이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 이제 기독교 출판사에서 이 3부작으로 된 모든 것을 다 엮어서 책으로 나왔는데 이제 그 책 일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제 명상한 것들을 이제 기록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과 좀 연관이 돼서 제가 이제 적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피하기 원하는 그 악, 그 안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너무나 끔찍한 바로 그 악이 종종 우리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경우 그 악을 통해서만 우리가 빠졌던 고통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경우를 살다 보면 얼마나 자주 마주하게 되는지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피하기 원하는 그 악, 그 안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너무나 끔찍한 바로 그 악이 종종 우리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경우 그 악을 통해서만 우리가 빠졌던 고통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경우를 살다 보면 얼마나 자주 마주하게 되는지 사실 이 악이라는 단어는 살다 보면 우리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단어이잖아요. 해로운, 나쁜, 끔찍한 사실 피하고 싶은 단어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상황에 처하면 이런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죄에게 왜 이러한 악한 상황이 발생합니까? 그런 질문을 종종 던지기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로빈슨 크루소는 바로 그러한 악하고 해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고 그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도 없는 그 혼자 사는 그 무인도의 삶 속에서 근원적인 즐거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본래적 즐거움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그 소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무인도 고립이라는 그 악하고 해로운 상황이 오히려 이 로빈슨 크루소를 구원했다라고 이 소설은 이 소설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무인도 고립이라는 악한 상황이 오히려 크루소를 구원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이라는 것이 그저 그냥 악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악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을 멈추고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분명한 의도가 있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게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이죠.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한나처럼. 그래서 저는 이 한나의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한나처럼 때로는 종교 지도자가 위로를 주기는커녕 때로는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또 한 공동체에서 날마다 보는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는커녕 우리를 날마다 분노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임신도 하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더 놀랍게도 그 불임의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불임의 치유자가 되어야 맞는데, 마땅한데 오히려 역으로 우리의 불임의 원인이 되는 그 현실. 그래서 한탄밖에 나오지 않고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 해로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서 흔히 마지막 문구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기도문에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이런 악한 상황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서도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the evil, 즉 그러니까 악한 존재, 즉 사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마지막 문구를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우리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하는 이 악과 이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악은 좀 다르죠. 우리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는 대개 그 악하고 해로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지 않고 바로 그 속에서 그 악을 통해, 오히려 그 악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한나는 바로 그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그 근거가 이제 사무엘상 2장에 잘 나와,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한나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에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사무엘상 전체를 보면 놀랍게도 이 사무엘상 초반은 굉장히 어둡고 소위 말하는 그 해롭고 악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한나는 무자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에 임신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당시에 그 어둠을 밝힐 다윗을 준비하셨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밝히시죠. 그 악한 현실 속에서 말이죠. 놀랍지 않나요? 그 악한 현실을 벗어나서가 아니라 그 악한 현실 속에서,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악한 현실을 벗어나서가 아니라 그 악한 현실 속에서. 저도 늘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죠. 하나님 제발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시죠. 벗어나지 말고 나는 그 속에서, 너희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현실 속에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베풀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기다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악하고 해로운 그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그저 벗어나기만을 바라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 악한 현실 속에서 그 악을 뚫고 구원을 베푸시며 세일을 행하시는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악하고 해로운 벗어나고 싶은 현실을 맡기며 담대하게 그 신자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나입니다. 한나가 처한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하고 해로운 그 현실 속에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현실 위에 계시는 놀랍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